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세력 균형이 큰 위협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2일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글로벌 세력 균형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와 테러 조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미군은 이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동맹 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트럼프 당선자는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나토는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티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전략을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함께 협상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오는 12일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과 같이 기술이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던 나라들이 이제는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기술적 진입 장벽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분야에서 결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북한은 국제사회 압박을 무시하면서 위험하게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을 가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과 관련해 폼페오 내정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러시아가 미국 민주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사생활과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에 담겼다는 미확인 문서의 유출 경로로 미 정보당국을 지목한 데 대해 미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확인 문서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성명에서 미 정보당국은 이 문서의 내용에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 3,500명이 폴란드에 배치됐습니다. 독일에서 탱크를 타고 출발한 미군 병사들은 12일 오전 폴란드 서남부 지역을 지나 주둔기지가 있는 자간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해왔지만 폴란드에 미군 병력 3,500명이 상시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친러 반군들을 지원한 뒤 해당 지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필리핀에 5년간 3조 엔, 미화로 87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공공개발 지원과 민간 부문 투자로 나뉘게 됩니다. 양국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단속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분쟁 해역에 대한 국제법과 평화로운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십니까? 지금처럼 라디오나 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요. 최근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기존 언론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전통적인 언론사가 아니다 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이스북이 뉴스의 게시 기능을 언론사와 협업하고 또 언론인들이 페이스북을 뉴스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페이스북 언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힌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존 언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창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높아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가짜 뉴스의 범람, 그리고 인위적인 조작이나 편집이 가해질 우려가 높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월 13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0도, 함흥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노래입니다. Come on over, 내게로 와요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Come on over, come on ove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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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oy, don't you know I got something going on. Yes I do. All my friends are gonna come, gonna party all night l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서서 타이완 당국이 구동존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건데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사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업계 보조금 부당 지급 혐의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에서 난민과 이민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가는 형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타이완이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양안 관계 원칙을 제안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 정부의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인 대만 사무 판공실이 있듯이 타이완에는 대중국 업무를 다루는 대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륙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샤오의 주임이 수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동존위 원칙을 양안 관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안하면서 정치적인 전제 없이 이 원칙을 지키면 양안 사이에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에 구동존위 이 원칙으로 양안 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가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자, 이 구동존위라는 말뜻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동존위는 같은 점은 더 키워 가고 다른 점은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뜻인데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중국의 격언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주은래 저원라이 부주석이 지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연설에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이후에 이 중국인들은 협상할 때 즐겨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타이완 당국이 중국 정부의 이 개념을 새로운 양안 관계의 원칙으로 제안한 건 양측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 실제로 타이완 대륙위원회 주임이 이 중국과 타이완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 구동존위 원칙을 설명했다고요?
네, 장샤오의 타이완 대륙위원회 주임이 구동존위 원칙을 제안하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서 설명했는데요. 장 주임은 이 구동존위에서 동은 양안 인민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인식이 같은 걸 말하고 이는 중국과 타이완이 관점과 위치가 다르다는 걸 뜻한다면서 중화민국, 즉 타이완은 주권 독립 국가고 우리를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타이완을 독립 국가로서 선언을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장 주임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대화 상대인 대만 사무 판공실의 장주진 주임과의 회담도 제안했는데요. 이 회담이 성사되면 구동존위 원칙을 기반으로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걸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자, 중국은 하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지금까지 억압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독자적인 회원국의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취임한 후에 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대로 총회 참석이 무산됐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남미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방침을 정하고 이 특사를 내정한 직후에 중국 정부가 타이완 특사 참가를 허락하지 말라고 APEC 집행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이 새롭게 제안한 구동존위 원칙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타이완이 내놓은 구동존위 제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타이완 당국이 이 원칙을 내놓기 전날에도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대만 판공실의 마샤오광 대변인은 이 타이완 측이 구이공식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는 걸 받아들이면 대화와 협상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이공식이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이 확인한 지난 1992년의 회담 결과입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수장으로 발탁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첫날 일정이 수요일 미 상원에서 있었는데 틸러슨 지명자가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예, 틸러슨 지명자는 미국은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하지만 덧붙여서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서 그동안 타이완과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고 또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이완과의 유대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군요.
예,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그리고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목요일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주정박은 이 곡물 찌꺼기로 흔히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건데요.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조치는 5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 반덤핑 관세율이 42.2%에서 53.7%에 달하는데요. 당초에 예상됐던 33.8%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이 반덤핑 관세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 생산품보다 크게 낮아서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덤핑 판정을 받으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의 가격 차이를 따져서 그만큼을 메꿀 세금을 매깁니다. 지나치게 싼 수입품 가격을 올려받게 해서 국내 생산품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반덤핑 관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미국산 동물 사료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이유는 뭘까요?
예, 중국 사료업계는 지난 2015년 11월에 미국산 원료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번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도 역시 중국을 상대로 상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요?
예, 미국은 목요일에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업계 보조금 부당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으로 제소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서 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 알루미늄 업계를 부당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을 이 전기료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편법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무역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반발하기도 했었죠. 이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새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음 주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달에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에 이 막대한 액수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고 또 의료기기 업체인 메트트로닉에 벌금을 매기는 등 자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난민과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죠.
예, 난민 포용 정책으로 유명한 독일로 지난해 유입된 난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머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부 장관이 수요일 지난해 독일에 약 28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는데요. 2015년에 89만 명에 비해서 무려 69%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난민의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예, 난민들이 주로 발생하는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경로인 발칸반도의 육로를 폐쇄하고 유럽연합과 터키 사이에 난민 송환 합의가 효과를 본 걸로 AF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또 이 밖에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없는 이른바 안전한 국가의 수를 늘린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독일은 최근 발칸반도 국가들을 이 안전한 국가 범주에 넣었고요. 또 조만간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들 나라 국민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난민 포용 정책에 앞장서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에 집권 기독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에 다시는 대규모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오는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유력한 후보인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가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쿼터제를 실시하겠다고 유세 현장에서 공약했습니다. 피용 후보는 수요일 유세에서 프랑스는 관대한 나라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면서 누가 프랑스에 살지 결정할 권리는 프랑스 국민에게 있고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오면 이곳의 규칙과 관습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의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차기 내각 지명자 청문회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사가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목요일 새벽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연방 상원과 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원은 금요일에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요.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51대 48이면 대체로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이 찬반이 갈린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 구성이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랜드 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폴 의원은 아직 대체 법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는데요. 오바마 케어 지지자들은 이 보험료 부담이 줄고 환자들이 원하는 계획이나 또 의사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오바마 케어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반대 당인 민주당 의원들 거의 모두 다 반대표를 던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보험료가 치솟을 것이며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지난 2010년에 제정됐는데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려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1순위로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는 완전히 재앙 수준이라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와 동시에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안으로 대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더라도 즉각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당선이나 이런 언급이 있기 전부터 사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별 예산 절차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미국 상원에는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라는 방식이 있어서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붙여지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인데요. 특별 예산 절차는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부터 여러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첫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지명자를 시작으로 수요일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고요. 목요일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벤 컬슨 주택도시개발장관 지명자, 또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자 먼저 국방장관 지명자 청문회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국제사회의 세력 균형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위협에 놓였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와 테러 조직들, 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미군은 이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수요일에 있었던 틸러슨 국무장관 때도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었는데요.
네.
미국 대선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미 정보당국이 밝히면서 러시아 문제가 인준청문회 때도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매티스 지명자 역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recognize that he is trying to break the North Atlantic Alliance and that we take the steps, the integrated steps, diplomatic, economic.
네, 매티스 지명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동맹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나토는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대응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이번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역시 러시아가 언급됐죠?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는 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를 빼내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확신했는데요. 이는 러시아 지도부 내 에서 이루어진 공격적인 행동으로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CIA는 사이버 공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수요일에는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었죠?
그렇습니다. 차오 지명자는 올해 63살로 타이완계 미국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면 도로와 교량 등 대대적인 기간시설 공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이 차오 지명자는 수요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차오 지명자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부인이기도 한데 이 인준 가능성 얼마 정도 되죠?
네, 쉽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통부 부장관을 거쳐 노동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공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차오 지명자가 노동장관을 지낼 때 노동이나 안전 규칙과 관련해서 대부분 기업 편에 섰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수요일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 벌금 43억 달러를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벌금 외에 앞으로 3년간 이 독립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 감독과 감사를 받으며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폭스바겐에 부과된 벌금 43억 달러. 네. 이 금액은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 지시한 소송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사에 이 가속 페달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이 폭스바겐사가 이 기록을 깬 겁니다.
예. 자, 앞서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벌금을 내는 것 외에 폭스바겐사의 또 추가적인 개혁 조치가 뒤따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제품 개발과 테스트, 감시 감독 등을 각각 다른 기관들이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우선 독립 감독 기관이 폭스바겐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또 폭스바겐의 임원들이 환경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예.
감시단은 미 법무부에 최소한 두 번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감시단이 독일과 미국 등 이 폭스바겐 차량 생산 현지에서 직원들과 면담하게 됩니다. 이외에 앞으로 3년간 매년 환경 운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이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시행하는 배기가스 검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사 임원들이 기소됐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이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관여한 고위급 임원 6명이 수요일 기소됐습니다. 이들 임원은 미국과 소비자들을 속이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적어도 40명의 직원이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문서를 파기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스바겐은 혼란을 가져왔고 잘못을 부인했으며 결국엔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 2015년 9월에 폭스바겐이 자사에서 생산하는 디젤 자동차 약 1,100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매연 검사를 받을 때와 거리에서 실제로 달릴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다르게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자, 이런 속임수로 환경당국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에 방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자사 경유 차량 약 60만 대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미국 환경 기준치에 맞도록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죠. 피아트 크라이슬러사도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네. 미 환경보호청 EPA는 목요일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이 자사의 디젤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의 양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지난 2014년에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서 탄생한 회사인데요. EPA는 배출가스가 조작된 미국 내 차량이 10만 대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AP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작한 업체가 더 있는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골드의 노래입니다. That's why I love you.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Friday nigh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8년간 미국을 이끌어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이 정책들로 때로는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정책과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보험료 역시 비싸서 개인이 혼자 내려면 부담스럽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탄생한 건데요. 특히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했고요.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 미가입자 비율을 시행 전에 15.7%에서 현재 8.6%로 약 7% 낮추면서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That begins with immediately repealing and replacing the disaster known as Obamaca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는 현 제도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 보조가 있어도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점, 이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소송을 통해서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바마케어.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My fellow Americans, tonight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immigration. For more than 200 years, our tradition of welcoming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서 이민 제도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에 약 4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격렬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민자들은 열렬한 호응을 보낸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Instead of working together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 president says he's acting on his own. That's just not how our democracy works.
당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연설을 통해서 의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비민주적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추방 유예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새 정부에서 이민 정책 행정명령이 폐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합의.
Today,
That diplomacy opened up a new path toward a world that is more secure. A future in which we can verify.
지난 2015년 4월 미국 등 주요 6개 나라와 이란은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 합의로 이란은 향후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고요.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는 대신에 농축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최대의 쟁점으로 꼽혔던 이란 핵활동과 시설에 대한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의심시설을 조사할 수 있지만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했는데요. 사찰 결과에 따라서 경제와 금융 제재가 해제되고 최소 2년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타결한 이행을 공동 점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란에게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 5% 이내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 사이에도 역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합의는 완전히 잘못된 협상이며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요. 최근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법을 10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란 핵 합의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핵 합의 위반이라면서 핵 개발 계획을 전면 재개할 뜻을 밝혀서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과 동시에 경제 위기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기업과 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 자금을 투입한 것과 실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을 이끈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1년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2001년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9.11 테러 사건의 주모자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하면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환경 친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대책 마련에 동참하기로 장치를 마련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분의 1가량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입니다. 오늘은 interesting phrase. elephant in the room.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본문에서 제이슨이 How are you and your wife? 너희 부부 요즘 어떻게 지내니?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요즘 우린 보통 신혼부부들이 겪는 기본적인 재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이슨이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맞아,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야기 꺼내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답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표현, elephant in the room. 잘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Today's phrase is elephant, E-L-E-P-H-A-N-T,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in the room. This phrase means that there is an obvious problem or an awkward situation that everyone knows about, but no one is talking about it because it is embarrassing or uncomfortable.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집이 워낙 커서 한눈에 확 띄겠죠? 이처럼 elephant in the room은 눈에 띄는 분명한 문제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명백한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는 문제에 관해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are you and your wife? It must be nice to be newlyweds.
Yes, it is. But there is a lot of learning to do. These days, we are talking about the basic financial planning issues that are commonly encountered by newly married couples.
Great. You know, the elephant in the room between couples is often money, and talking about it can be difficult.
Yes, you're right.
But even though you guys don't want to talk about it, it is best to do it now than later.
I agree.
네, 이젠 elephant in the room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Elephant in the room. Well,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UX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레이디 가가의 Just Danc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증오와 폭력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세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것은 종파 간 폭력 사태로 얼룩진 국가에서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극렬 이슬람 조직 알샤바브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버스를 공격해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버스의 운전기사는 이 같은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괴한들에게 승객을 전부 죽이든지 아니면 곱게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장괴한들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다만 범인들이 처음 공격할 때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다가 부상당한 살레파라는 그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라시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살레의 행동은 케냐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종교적 화합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파에서는 서로 다른 종파의 학생들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평화 교육이 타비사 학교 등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유대인, 무슬림, 드루즈, 기독교 학생들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교육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인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작은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은 기독교 정교회에 바르톨로메오 1세 총 대주교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다른 예배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이즈미르에서도 열렸습니다. 1992년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벌인 이후 공동 예배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즈미르의 종교계 인사인 티나 사모글루 사무총장은 그리스 관영 TV에 나와 이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정부 당국과 종교 당국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셰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우리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만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할 때 진정한 위대함이 나타난다며 기독교인들이 불교도를 감싸고 힌두교가 무슬림을 감싸고 무슬림이 무신론자들을 감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셰퍼스타인 대사는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종교적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